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길을 쓰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왜 저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말을 좀 합니다. 가령 저는 그 등산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가 하는 등산은 그냥 배낭 메고 앞산 가는 뭐 그런 수준의 등산이 아니고 절벽 타고 올라가, 밧줄 뭐 타고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등산을 얘기합니다. 그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죄송합니다. 에베레스트 그 넘어갑시다 그냥. 이제 그런 산을 올라갈 때에 그 산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사실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 편안하게 뭐 등산 메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배낭 메고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고 목숨 걸어놓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 등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얀 눈 덮인 그런 산을 고생을 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올라갈 이유가 뭔가 그런 그 의문점 이해 못할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정상에 뭐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에 관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뭐 그런 말을 있어요. 그게 멜러리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를 이제 올라갔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뭐 70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막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멜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등산가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도 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런 사람들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뭐 산이 있으면 있었지. 그 산을 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는 거.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산 사람들이 등산가들이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등산가들이 산을 오를 때 이 앞에 절벽이 있다 해가지고 그 절벽이 뭐 어린뱅이라 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그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기술과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절벽도 넘어가고 어린뱅도 넘어가 그렇게 해서 정상 올라간단 말이죠. 포기하는 게 없어요. 돌아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올라가 떨어져 죽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등산가들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절벽이 앞을 가로막으면은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 또 편히 넘어갈 수 있는 길, 힘들이지 않고 그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헬리콥터를 주던가 아니면 나에게 날개를 줘가 날아서 편안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항상 이러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생각하면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걸 자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아니한 삶,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이 등산가들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은 신자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간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그 등산가들 눈에 오직 산이 산만 보이는 것처럼 이 신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뭔가 좀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해결할 문제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할 때에 뭐 받고 싶습니까? 뭐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보단 되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 선물을 주면은 참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한 필요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정성들의 그 선물을 장만하잖아요.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라고 그 사람의 해가 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선물하는,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협박이 되는, 폭행이 되는 것이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그 우리의 삶에 채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 그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물일 것입니다.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담은 상자라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의 내용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고 선물을 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로운 걸 전혀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우리한테 영광이 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채워가지고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의 내용물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의 내용물로 채워가지고 주신다 하겠어요.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선물은 받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내용물을 채워주시는데 그 내용물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어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 그 선물의 그 내용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냔 말입니다. 과연 그런 내용물이 우리 마음에 또 기쁨으로 그렇게 남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를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 줄 때, 풀로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이 속에 어떤 나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것들, 내 기분 좋은 이런 게 들어있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를 딱 걸고 있는데 시련과 어떤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담긴 선물이라면은 팽개쳐버리고 밀쳐내기 십상이지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뭔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안 되는 뭔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고칠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일치된 그런 우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이러한 그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이 신앙 속에 있었던 시련과 시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간다 이러한 신앙은 되지를 못해요. 자꾸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께 가려고 하는 항상 그러한 좀 잘못된 모습만 내보이기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내가 산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고 어떤 육신의 그 뭐 편안 그게 아니고 고생이고 위험이고 고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생과 위험과 고난이 있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도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냥 좋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힘들면서도. 그러니 그들에게는 고생도 고통도 위험도 고난도 그 순간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신자가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고통이 있다. 그게 방해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주를 믿는 기쁨입니다. 내가 천국 소망하는 게 나에겐 참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결국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죠. 뭔가 바라볼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산을 오르는 것이 즐거움 그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 그것 자체가 기쁨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 이렇게 일컫는다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그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험과 믿음의 시련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시험이나 시련 이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 시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기뻐하게 되느냐? 이 시험이나 시련에서 고통과 힘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 있는 뭔가 귀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더 귀한 것을 봤다는 얘기죠. 지금이 나의 어떤 힘든 것보다도 나의 시련보다도 더 큰 것을 어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시험과 시련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되죠. 과연 믿음의 시련, 어떤 시험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시련과 시험이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도 나는 그 속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드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영광, 존귀, 칭찬 나는 그것보다도 실은 안 당하고 시험 안 당하고 편히 사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결국 뭘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다고 하는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얻는 영광, 칭찬, 존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다하면서 시련을 내가 안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받는 칭찬과 영광, 존귀 그걸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나는 시험의 길도 괜찮고 시련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참 곤란하죠. 근데 왜 굳이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왜 굳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 없이 그런 걸 얻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련 없이 힘든 것 없이 영광, 존귀, 칭찬 얻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죠. 근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고생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그 증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의 길을 간다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증표예요. 고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그보다 귀하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예, 그런 말이거든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게 뭐냐면은, 불로 연단한다. 그것은 강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을 뭐 강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이 강하다. 단단한 쇠붙이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의 가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거. 그걸 정금이라 그러죠. 그게 금의 가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불로 연단한다 이 얘기는 그 금을 강하게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한 금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련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뭐 강하게 막 힘이 믿음이 힘이 센 그런 자로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신자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그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십자가 진 예수님만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시련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만 향하게 한다는 것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갈래갈 찢어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님에게로만 한 곳으로 모아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에게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 얘기죠.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시험 중에서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호하시면서 시험과 시련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잠시 잠깐은 겪는 어떤 시험, 시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다는 것보다 더 나은 금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의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님 나타날 때에 얻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 얼마나 좋은 거예요.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의 그 내용물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련과 시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 찬송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 가사처럼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의 내용물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 기뻐할 수가 있다.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장차 신자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업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뭘로 받느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시험과 시련의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유가 자비로 말미야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이 준 모든 것, 그게 시험이든 시련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라 해도 찬송이 되는 것이고 시련이라 해도 찬송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은 자기 삶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계획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안 채워집니까? 왜 내가 계획한 길로 안 가게 해줍니까? 항상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 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선물을 바라본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신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붙드신가 하나님 계획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붙드시니까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 참 다행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한 그 안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에서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속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걸 알았는데도 과연 신자가 즐거움과 찬송이 안 되겠냐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라도. 그게 신자인 겁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모든 게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죠. 병 들었다가 병 나은 거, 이런 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병 나왔다고 합시다. 세상은 야 중풍병자가 그 수십 년 중병자 병 나왔다. 이걸 기적이라 하고 은혜라 하고 떠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선물, 그 중풍병이 낫는 그런 선물,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중풍병에 걸리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병에 걸리자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신자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어떤 그 시련을, 때로는 시험을, 때로는 질병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잘라내고 잘라내면서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또 보호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붙들려서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무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안 된다.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말씀 알았을 때에 내게 당한 시련 속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이 고생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자체가 이미 시련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뭐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있다, 잠시 잠깐이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이 엉뚱한 할 때에 그 마음을 자르시고 불순물 제거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만 두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우리 주신다는 것, 믿음의 시련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하지만 신자는 시련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일에서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그런 인생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과 시련 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불로의 은단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든 또 어떠한 상황이 나게 벌어지는 우리에게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